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주옥하 집사님과 송희자매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두 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마중 식구들이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네, 감옥에서도.
네, 감옥에서도 사랑하고 있는 거죠.
네.
아, 바울이 진심을 담아 기도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이죠. 주옥하 집사님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이 기도는 저도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보다 더 깊이, 넓게, 넓게, 길게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관계 안에서 가능한 기도입니다. 생명은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나무는 반드시 어제와 다르게 변화합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나무는 뿌리가 더 깊어지고 잎사귀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있다면 이렇게 총체적인 방식으로 자라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을 로마의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내어줬다고 여겼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었어요.
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군요. 감옥에 갇힌 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가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겠네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네. 특별하게 구별하여 택하신 민족이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죠. 네. 그렇게 특권의식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이 계획은 이 계획을 바울이 알리는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혹시 교회의 연합에 관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3장에서 말하는 비밀의 복음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이고 신비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복음의 네. 외부에 담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고마운 복음이죠. 네. 기쁜 소식이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겸손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도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을 수호하는 구약의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종교를 고수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의 백성 유대인 형제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큰 네. 가족 안에 겸손하게 들어와서 네.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땅의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메시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받아들이는 날이 온다고
네.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연합하게 될 텐데 이것은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통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샬롬의 공동체, 한 형제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의 직분, 역할들을 맡기십니다.
네. 교회 직분이 교회의 연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교회의 직분들, 그러니까 집사, 장로, 권사,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역할들을 부르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사도와 선지자, 교사와 목사와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네.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직분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교회는 각 지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배워주지만 신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회는 공동의 생명을 가진 한 몸으로 자라납니다. 마치 날줄과 씨줄이 연결되어 하나의 천을 이루고 거기에 무늬가 나타나는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소명,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될 때까지 그리고 성숙한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 각자의 직분에 맞는 사역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듯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과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좀 특별히 제가 전에 한 목사님께 들었던 거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요즘은 사랑의 눈물을 많이 주세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들을 주님께서 송희 자매님에게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고 열매 맺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주옥하 집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섬기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갈 때 저도 기쁘고 우리가 함께 했던 그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네, 이렇게 몸이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그런 섬김의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집사님의 섬김으로 참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그런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리고 소명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네. 것들을 저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사가 잘 활용될 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를 존중하고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같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교회는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손이 손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고 온 몸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발이 발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몸을 위해서 움직이죠.
아멘.
우리의 지체는 전체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연합하는 공동체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옛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외인처럼 가족이 아닌 이방인처럼 살았던 삶을 의미합니다.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이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옥하 집사님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바울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타협하며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일 뿐이지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여전히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군요. 저도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님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것 중 사역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생각할 때가 있고 사역에 더 집중할 때가 있고 사역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앞세울 때가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어떤 성공과 성취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역적으로도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주옥하 집사님은 어떤...
네. 저도 반성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예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경험했던 대로 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거는 그냥 옛사람의 습관이 내놓은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걸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지?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그걸 생각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또 나를 방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옛사람이 하던 대로 하던 것 그것을 참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정말요.
매일매일 사실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네. 입어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도록 먹고 나서 한 달 정도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은
아이고.
몸이 아니잖아요. 네. 끼니 때가 되면 항상 배가 배고프죠. 고프잖아요. 그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히 구하는 것. 그것이 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 하시는 말씀의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계속해서 입으라. 계속해서 새로 입으라는 것이죠. 네. 이전의 것이 어제의 것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어제와 다르게 더 알려주세요라고 네. 하는 기도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계속해서 네. 새롭게 입는 것,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만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는 것과 빛의 자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인가요?
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서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 끊임없이 빛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이죠.
네.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옛사람의 구조와 동일하게 네. 반복되고 있는 설명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빛을 따라 걸어간다는 건 어두움의 경계까지 나아가서 그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것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로 어두움으로 연약함으로 우리는 걸어 나아가서
네.
우리와 전혀 다른 타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동일한 사람들 우리랑 같은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네.
빛이 없는 어두움의 존재들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빛이 된 것.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어떤 존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나랑 동일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와 전적인 다른 존재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쵸.
그게 참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인데 사랑은 나와 다른 경계 바깥의 타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손을 내밀 때 그 담장 너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서 그 길의 끝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은 열매와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곡식과 열매를 거둘 때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감사의 계절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혼자서 기도하실 때 엎드리실 때 하나님께 추수의 열매들 주님을 사랑한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의 열매를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옥화 집사님,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새 사람의 삶을 늘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그를 축복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리셨듯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흘러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마중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마중 식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지체 지체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중 식구들에게 하신 것 같이 하여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혼합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사랑을 낳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주님 우리 마중 식구들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아멘. 넓어지고 길어지는 것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국제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우리 순이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제가 요즘 은혜가 좀 충만해져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원래 당연한 건
당연한 거. 네,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열심히 더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안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좀 일상이 좀 바빴는데요. 그래도 좀 다양한 주변의 친구들이나 어른분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좀 제 마음을 좀 또 스스로 다잡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시고 주변의 친구도 만나면서 마음도 다스리시고 또 각자만의 또 이게 시간을 보내다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 나라와 싸우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때 파송받은 제자들의 활약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었죠?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이 당황하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었어요.
네, 그렇죠. 특히나 헤롯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다고 했었나요?
세례요한을 떠올렸다고 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손으로 세례요한을 처형시켰음에도 여전히 세례요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올라감에 따라 세례요한이 더욱 생각이 나서 더욱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열심히 듣고 공부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자, 두 자매님 말대로 저번 시간에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자들과 또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듯 했지만 세상 권력자였던 헤롯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고 있었던 세례요한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에서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러한 오병이어 사건이 앞서 이야기한 제자들의 활약과 또 세례요한이 남긴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후에 이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하나만 볼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왜 이 사건이 나왔는지 의미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방금 읽은 10절 말씀은 앞서 6절에서 제자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활약을 펼친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단한 활약을 펼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자기들은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기쁨과 흥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제 생각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 모습을 옆에서만 봐도 경이롭고 신비로웠을 텐데 그런 일을 자기들도 해냈으니 어땠을까요?
저 같아도 너무 기쁘고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렇게 돌아다니며 마을마다 능력을 행했을 때 제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또 어땠을까요?
예전과 다르게 특별하게 대했을 것 같은데요.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죠. 수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또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을 떠받들어 줬을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을 떠받들어 주니 제자들이 흥분할 만했을 거고요. 평범한 어부로 살아왔던 제자들이 어디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겠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들떠있는 제자들을 진정시키면서 자, 10절에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특별한 반응 없이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한산한 어촌 마을이었던 벳세다로 이동하십니다.
왜 갑자기 벳세다로 이동하신 건가요?
아마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마을인 벳세다로 이동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까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쫓아왔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걸까요?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다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속에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들을 이끌어가며 길을 제시해줘야 할 민족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율법으로 옭아매면서 그저 자기들 이름을 내고 자기 배 채우기에 바빴거든요.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매일매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아픈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봤으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뛰고 또 뛰어서 예수님의 무리를 따라왔을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애달프고 고단해 보여요.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모습이 딱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안나자매와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 또 벳세다로 오셨지만 그곳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1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들을 영접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그들의 병든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무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자,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고 오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책임한 말이었어요.
왜 무책임한 말인가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전체 인구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먹거리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극빈자들이었다라고 해요. 자, 이들 대부분은 오랜 세월 동안 가난과 질병 또 억압 속에서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마을로 가서 알아서 배를 채우고 오라라고 보내라고 하니 마을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 가깝다 하더라도 음식을 구하거나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생각을 하니 정말 그렇겠네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돌려보내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네, 맞아요. 자, 그렇게 갈 곳 없는 자들을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은 진짜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형편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당황함에 펄쩍 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는 제자들의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있었어요.
또 다른 질문이라는 건 어떤 질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겉으로는 어떻게요?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저희가 왜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왜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건 또 어떤 의미죠?
한마디로 우리가 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런 질문을 던진 건가요?
자, 우리가 앞서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으며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니 이런 날도 오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그렇게 갑자기 쏟아진 인기에 흥분하고 기뻐하긴 했지만 정작 자기들에게 환호해주는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건 사람들의 열악한 삶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아요. 당시 로마의 지배 속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채 공허함과 주림배를 잡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그 열악한 삶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며 알아서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했던 거군요. 정작 자기 능력으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 있으면서 정작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 그들 또한 대중의 지지와 인기를 받으면서 스스로 사람들의 스승은 되었지만 정작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자기 이름 높이기에 바빴으니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는 좋은데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왜요?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걸었던 길과는 다른 길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제자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자 해도 어쨌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건 사실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왜 큰 문제가 아닌가요?
자,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시죠?
아,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 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나요? 왜 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나요? 자,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 없이 차근차근 지시를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데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섯 개의 떡과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신 후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가 전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배고픔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빵과 물고기 이게 정말 꼭 필요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한 걸까요? 그냥 짠 하고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글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자들도 동참시키기 위해 그러신 것이 아닐까요?
순자매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붙여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조그마한 도시락 한 사람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적은 양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는 그런 양이지만 그것만이라도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신 거군요.
네, 그 표현이 좋네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셨다. 실제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빵과 물고기를 전달하는 제자들이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릴 때까지만 해도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전달하면서도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이걸 누구에게 주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를 전달하긴 하지만 내심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전달하고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또 뭘 주시죠?
떡과 물고기요.
네, 그렇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전달하고 오면 또 있고 전달하고 오면 또 있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자들이 더 신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기들이 드린 떡과 물고기를 시작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떡과 물고기는 그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그러한 작은 희생과 섬김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 특별히 처음 시작할 때 오병이어 사건 하나만 볼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왜 이 사건이 나왔는지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었죠.
네, 목사님. 앞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후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건과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제자들도 그랬지만 세례 요한도 사역 초기에는 사람들의 엄청난 지지와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죽 강력했으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한 자기의 인기에 취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현혹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통해서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예표했던 것을 의미해요.
세례 요한이 허무해 보이는 죽음을 맞이했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과 사람들의 지지를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뭐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걸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예표하기 위해서 허무한 죽음까지 기꺼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걸어갈 길과 오병이어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을 통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명성을 쌓는 도구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한창 인기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를 때 바른 목소리를 내고 타협 없는 죽음을 통해 세상 권력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명성이 가장 높아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제자들을 보면서 환호할 때 제자들을 이끌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셨고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온 이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들을 통해 너희 배를 불리려 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 너희의 명성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세상 권력자들처럼 사람들을 이용해 높은 자리로 가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와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 건 곧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로 내려가 그곳에서 친히 오병이어가 되어서 수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오병이어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네요.
스스로 오병이어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힘없고 억눌린 자, 곤고한 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오병이어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런 오병이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드림으로 수많은 연약한 자를,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오병이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순이자매는 어땠나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권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걸어갔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주변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안나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신 후에 벳새다 거울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흥분된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일을 막 얘기하고 했는데 근데도 예수님은 항상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모든 자기 본인에게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좀 본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또 오병이어를 보면 정말 오병이어는 그 많지 않은 식량이지만 띄어서 나누어 줄 때 더 많이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도 먹여 살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오병이어처럼 나눠도 나눠도 계속 더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더 닮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높아짐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나누는 삶, 직접 자기의 몸을 찢겨지는 그러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른 많은 이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